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후 서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26일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양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제출하면서 라브로프 장관과 미국의 답변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외교 또는 갈등을 추구할 때는 전적으로 러시아, 구체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서면 답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확장 등 자신들의 주요 안보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제 미국에 서면 문서를 보냈지만 미 국무부는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통화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순사가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 양자 사이의 문제도 아니며 회원국 한 나라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병력 집결은 러시아 내부 사정에 인한 것으로 그 누구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과 없이 약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의 가족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날 갱신한 여행 경보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러시아의 병력 증강으로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벨라루스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고려하는 미국 시민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 내 미국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비상시 대응 역량은 벨라루스 정부가 미국 대사관 직원의 숫자를 제한을 가하면서 이미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3일에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벨라루스가 만일 자국 영토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수단으로 허용할 경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파트너로부터 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침공을 가능할 경우 벌어질 전례 없는 제재와 다른 경제 조치들에 대해 언급해왔다며 주권국이자 독립국이어야 할 벨라루스가 그런 침공을 지지한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역시 신속하고 결정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소방대를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해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어제 캘리포니아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이 현재 러시아에 집중돼 있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혁신 아이디어와 경제 안보에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특히 연방수사국이 진행 중인 수사 가운데 2천여 건이 미국의 정보 기술을 훔치려는 중국의 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경제적 음모가 야기하는 해로움은 그들 기업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기술로 앞서 나가는데 한정된 것은 아니라며 그들이 앞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우리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의 실패, 해직 등을 야기하는 그런 해로움은 지난 10년간 축적됐다며 미 전역에 걸쳐 그와 같은 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총체적인 산업 분야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자신이 2017년 취임 이후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계속 제기해왔다면서 오늘 밤 이 같은 위협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에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이 2017년도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무부가 같은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 우려 수준이 높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ll, we've made no secret about our concern. The concern that we have for what we've seen emanate from the DPRK. It's a concern.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북한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과거 미국 정부들을 괴롭힌 오래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을 찾는 것을 중심에 둔 접근법을 개발했다며 이는 우리 동맹, 특히 영내 동맹과 함께 계속 협의하고 있는 도전이자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응할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ven as we seek to find ways to address this challenge diplomatically, we're moving forward with different steps to hold.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면서도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1월에만 해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과 관련된 개인 7명과 단체 한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에서도 이런 도전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30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규탄하고 한국, 일본과 대응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고 안보리 내에서 제재를 추진해왔다며 북한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는 한국, 일본과 함께 대응할 다른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등 외교 안보 현안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키 대변인은 우선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 would say one, North Korea has been doing missile tests, dozens of them in prior administrations. And obviously we've spoken to it each time.
사키 대변인은 북한은 예전 행정부에도 수십 번 미사일 실험에 나섰다며 물론 우리는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에 대한 우리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점을 우리는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동시다발적인 국제 현안 발생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 모두 다른 상황이기에 하나로 통합하지 않기 위해 매우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는 열망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nothing's changed about our desire to work closely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on force readiness there on the peninsula.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미국이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 병력 보호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한 대비 태세를 갖출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선 오직 김정은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가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영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마주앉아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매우 분명히 밝혔고 그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국방부는 한반도 대비태세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기술 개선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it could be message signaling, but you know what? We also have to assume that it's learning, that it's improving.
북한은 발사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 과정에서 배우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미국도 다른 길로 갈 준비가 됐는지 묻는 질문에 그가 어떤 다른 방식을 고려하는지는 모른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외교가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누구도 충돌을 원치 않는다며 그것은 한반도와 영내 모두에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교관들이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국방부는 계속 동맹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은 북한이 4년 만에 최대 수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미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하원 군사위 공화당은 3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우리는 심술궂고 불안정한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과 우리의 태평양 파트너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위협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해 괌 방어체계 가동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의원이 미국과 한반도 주변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된 겁니다. 월츠 의원은 지난 26일 VOA에 북한이 최근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 본토와 더불어 영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면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과 섣부른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3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7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이 핵 야망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더욱 입증하는 것이라며 성급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김정은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인권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일부 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전략도발 위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미북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을 떠올리게 하는 국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화성 12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난 30일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에서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양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한창이던 2017년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담은 발언이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괌 타격을 사정거리에 둔 화성 12형의 첫 시험 발사 이후 같은 해 7월 29일과 9월 15일에도 발사를 거듭했습니다. 이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계열인 화성 15형을 고각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화성 12형을 쏜 북한은 앞서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자신들이 2018년 4월 선포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조치의 철회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화성 12형 시험 발사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의 공식 선언 또는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로 가는 전단계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미 국면 전환에 돌입했고 이른바 레드라인 침범에 해당하는 전략 도발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경제 위기가 한계치에 이른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경제는 임계점이고 이대로 간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계속 추가 제재를 하는 상황, 그다음에 연합훈련 이런 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위기에 처하는 건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니면 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대미 정책의 원칙으로 내세웠던 선대선, 강대강에서 강대강 노선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북 관계가 2017년에 첨예했던 갈등 국면으로 돌아갈지 주목됩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채택하면 한국과 미국이 ICBM급으로 간주하는 화성 14형의 검수사격 시험을 먼저 진행한 후 ICBM인 화성 15형의 검수사격 시험까지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정책 등에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세에 밀려 태도를 유화적으로 바꿀 것 같지 않다며 북한의 전략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끌려가면서 양보하는 협상을 했을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압박을 가할 것이고 군사적 행동이라든가 또는 고위급 정상회담이나 뭐 장관급 회담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삼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상황과의 차이점도 지적합니다. 항모전단과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북한 영토에 근접해 전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식의 강경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미북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ICBM 발사 카드가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는 유효한 카드로 보고 자신들의 모라토리엄 철회 여부를 놓고 미국의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화성 12형까지 보여준 것은 북한이 ICBM의 기술력을 이전보다는 진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 단계로 ICBM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전곡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니까 대신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는 그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해서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싶어요.
지금과 2017년 상황과의 또 하나의 차이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2017년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조했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대북 압박의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미북 간 긴장 고조의 완충 기능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중국으로선 북한이 ICBM을 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망 강화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거를 카드로 활용을 해서 미국과 협상을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지 말고 협력해라. 최소한 대만 문제 같은 것만을 갖고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ICBM은 어떨지 않도록 한번 설득해보마. 그거는 될 거 아닙니까?
한편 100일이 채 안 남은 임기 동안 미북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입지가 한층 더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기 입구로 추진했던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지만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설득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이 추진했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여전히 북한 외교와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집중 타격을 받은 북한의 해외 공관원과 무역, 운항 규모 등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촉발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북한 대사관 직원 현황을 공개하는 나라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7년을 전후해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인 상당수 국가가 5년이 지나도록 하한선을 그대로 유지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북한 대사관의 박남용 대사를 비롯해 5명의 외교관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은 당초 10명 이상의 북한 외교관이 파견돼 있었지만 2017년 7명으로 줄였고 2018년에 추가로 2명이 귀국한 뒤 지금까지 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4명의 북한 외교관이 로마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데 대사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문정남 북한 대사에 대한 신임 절차를 중단하고 그를 추방했는데 4년 4개월에 접어들도록 당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가리아의 경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5년 11명이던 북한 대사관 인력이 2017년에는 9명으로 축소된 뒤 그동안 추가로 1명이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빈도 수가 높아진 2017년을 전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에 더해 스페인과 페루, 멕시코 등이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 이집트와 베트남은 제재 명단에 오른 외교관들을 반강제로 출국시킨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국가는 외교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북한 외교관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리면서 여전히 당시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외교뿐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의 대외 무역 부문입니다. 2017년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필리핀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교역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나라 수단은 북한과의 무역은 물론 군사 교류까지 끊겠다고 선언했으며 포르투갈과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무역 단절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2%였지만 불과 2년 만인 2018년엔 95%로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고립은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취항지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에 더해 파키스탄과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취항에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에서 승객들을 실어날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까지 불허하면서 고려항공은 2017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단 2개국에만 취항하는 초소형 항공사로 전락했습니다. 비록 고려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해외 취항을 중단한 상태지만 사태가 완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취항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 전쟁 중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칼 도드 미 육군 소령의 공로를 재조명했습니다. 도드 소령은 포격 속에서 소대를 전진시켜 승리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미군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31일 월요일 명예훈장 수령자로 한국전 참전용사인 칼 도드 육군 소령을 선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은 3,500명 이상의 미군 중 매주 월요일 한 명을 선정해 이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정된 도드 소령은 장교로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에서 소대를 이끌고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결의를 보여 승리를 거둔 공로로 1951년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도드 소령은 명예훈장을 받기 전에도 한국전에서 뛰어난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해 은성무궁훈장과 동성무궁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드 소령은 26살이 되던 1950년 여름 한국전에 참전해 이듬해 1월 30일 강력한 위장 적군들로 둘러싸인 언덕에 대한 공격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포격을 받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도드 소령은 소대를 이끌고 전진했고 부하들이 맹공격을 받고 휘청거리자 위험을 무릅쓰고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한 뒤 홀로 돌격해 적군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드 소령의 용기는 소대원들이 적을 향해 돌격하도록 영감을 줬고 이로 인해 소대는 간신히 그 지역의 적군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드 소령은 이어 병력을 다시 편성해 좁은 산등성이를 넘어 언덕으로 이동해 적군을 향해 돌격했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짙은 안개를 뚫고 소대를 앞세워 남은 수류탄을 사용해 적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루시안 롤스 주니어 당시 미 육군은 도드 소령이 당시 미군이 3대 1로 수적으로 매우 열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수십 명의 적군을 사살한 공로로 도드 소령을 명예훈장에 추천했고 도드 소령은 1951년 5월 19일 백악관에서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도드 소령은 명예훈장을 며칠 전 중위로 진급했었고 21년간의 복무 후 1965년 소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육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미 농무부에서 일하며 몇 년을 보냈고 1996년 10월 13일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고향인 켄터키주 코빈에 있는 캠벌랜드 묘지에 묻혔습니다. 국방부는 도드 소령 부인의 말을 인용해 그가 겸손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복무 중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아꼈으며 전역 후 어린이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의 탈북민들이 세계적인 명문대와 유명 국제 행사에 연사로 초청돼 북한의 현대판 노예 해방을 위해 인류애를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지독한 세뇌와 엄청난 공포정치로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지키는 핵미사일보다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If you are free man, reach out to the people in the dark tunnel.
당신이 자유인이라면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순전히 인류에 관한 겁니다. 잊지 맙시다. 21세기 홀로코스트가 벌어지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가 지난 29일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강연에서 호소한 마지막 말입니다.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TEDx가 이날 개최한 옥스퍼드 컨퍼런스 2022의 주요 강사 중 한 명으로 초청된 박 대표는 청중에게 북한 인권을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류애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EDx 옥스퍼드 컨퍼런스 행사 주최 측은 올해의 주제를 경계, 한계를 넘어로 정하고 물리적 장벽과 정신적 걸림돌 등의 한계를 극복한 12명의 연사를 초청했다며 박 대표는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강제 북송에 따른 투옥의 역경을 극복하고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대표는 31일 비회의에 인류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고 결의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 범죄가 21세기에 북한에서 지속되는 현실을 알리며 인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I am angry at you. 그러니까 너무 당신들한테 이제 화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걸 겪고 있을 때 당신들 뭐 했냐? 왜 우리를 돕지 않았냐? 지금 2022년인데 이런 피해자들이 또 우리한테 호소한다고. 왜요? 다들 어디가 있는가고.
유엔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참상과 유사하다고 지적했고, 북한 전체가 사실상 감옥, 주민들은 현대판 노예로 살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참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관리소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낸 바 있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을 비롯해 북한인들은 생후부터 why, 즉 왜라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서 그런 지독한 정치적 세뇌와 공포정치 때문에 주민들이 옛 나치 정권에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강연에서 이런 반인도적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인류의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고, 많은 관객이 이에 호응해줘서 무척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심장을 찔렀다고, 본인들이 심장을 찔렀다고 그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줘서 너무, 본인들이 자책감도 있지만은 또 이제 본인들을 눈을 뜨게 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 받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또 그 안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이 몰랐던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날 강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좌석당 22파운드에서 89파운드, 미화로 30달러에서 120달러에 달하는 입장료가 모두 매진돼 행사장 750여 석이 꽉 찰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오는 18일에 런던 정경대학, 21일엔 본머스 대학에서 계속 강연할 예정이라며 김 씨 정권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인민을 수십 년째 굶주리게 하는 정치적 의도와 기만술책, 또 최근에 있던 미사일 도발은 모두 최고 존엄의 허상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 주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는 탈북민 출신 티머시 조시도 여러 대학 강연과 국제 행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상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31일 VOA에 과거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복음과 세계 선교운동을 주도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독교 유니언의 초청으로 오는 11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측은 조 씨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북한 꽃제비 출신 조 씨의 과거 증언이 매우 강력했다며 조 씨가 추구한 희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북한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학생들에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김 씨 정권의 권력이 아무리 생명을 위협해도 인간의 사랑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총칼이나 힘의 권력이나 감옥을 지어놓고 아무리 거기다 다 놓고 위협을 준다 해도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에서 품어남 인간의 미나 그 휴머니티나 이런 건 절대 컨트롤을 할 수 없고 짓밟을 수 없고 그걸 죽일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힘든 상황일 때 저를 곳곳에서 기적처럼 나타나서 저를 살려주고 구출해주고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그 사람들이 권력이 아닌 그 인간의 그 사랑과 힘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올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앞으로 북한 사람들이 원천이 될 거예요. 이제 저 감옥의 문을 부실고 이제 다시 다 이제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유년 시절 부모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떠난 뒤 배반자의 자녀로 낙인 찍혀 학교도 못 간 채 꽃제비 생활을 하고 중국에서 북송됐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김정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조 씨는 케임브리지 대를 비롯해 노팅엄 대학과 임페리얼 대학에서 계속 강연하며 4월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북한 인권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방안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 유럽 최초로 북한의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 등 두 곳에 대해 인권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티모시 조 씨는 북한에서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자신이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영국인들의 따뜻한 인류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사명을 갖고 북한인들에게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분들한테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 희망이 안 보이니까 지금 어두운 철창 안에 있는 건데 이 문을 철창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 분들이 막 내부 속에서 자기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채널들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다방면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보강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는 한마디로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영국 지방선거에서 맨체스터 수도권 지역의 보수당 소속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었던 박 대표와 조 씨는 올해 5월 실시될 선거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박 대표는 지금도 고통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자유를 먼저 찾은 모든 탈북민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다 같이 원래는 북한 주민들도 다 같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삶인데 우리 북한 주민들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미안함 그리고 또 저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큰 용기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제 미안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사명감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목소리 항상 아끼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희 목소리를 원할 때 언제든지 이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자체도 이제 준비할 겁니다. 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감 중 격리 조치로 변호인 접견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미국 연방검찰이 문철명의 다음 법원 출석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변호인과 검찰은 이달 1일로 예정된 사전 심리일을 오는 4월 중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문철명이 지난 3주간 격리됐다며 이에 따라 그와의 접견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사전 심리가 약 45일 이후에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판사의 최종 허가를 거쳐 다섯 번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지난해 5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냈던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사전 심리는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으로 9월로 한 차례 연기되고 이후 각각 11월과 12월로 추가로 미뤄진 뒤 이번에 또다시 연기 신청서가 접수된 겁니다. 문철명의 사전 심리가 오는 4월로 미뤄질 경우 문철명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가 미국의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이번 문철명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 피고인, 즉 공범을 언급한 바 있어 제3의 인물 등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공개된 이번 사건의 기소장에는 문철명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문철명 등이 여러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 달러로 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여러 인물들을 피고로 지칭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의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대 탈북 여성 전혜정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중국에 있는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옷가지와 컴퓨터 등을 받아 생활의 여유를 누렸었고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하셨던 미국 군인의 이야기까지 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고 살았고 이것이 지상 낙원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그런 입던 옷이랑 그런 중고품들이 이제 가져오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사용하고 그거를 쓰고 살면서 아 참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보다 진짜 이제 다른 나라가 살기 좋다는 거.
두만강을 건넜어도 혜정 씨는 한국으로 갈 계획을 했었고 일이 이뤄지기까지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었지만 그만 북송되고 맙니다. 2003년 첫 탈북을 시도했고 북송된 후 재탈북.
그때는 이제 한국을 가야 되잖아요. 다시 재탈북해서는 이제 무서워서 못 있는 거예요. 식당에 취직이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는 블로커를 찾았죠. 한국을 가고 싶으니까. 중국에서는 저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신고하고 이래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커를 찾아가지고 블로커랑 이렇게 도움받아가지고 그 기차를 탔어요. 그 기차가 또 이제 일반 기차칸이 있고 저기 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조금 쑥스럽게요.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제가 그분이 나를 한국 가는데 길 안내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기차에 올라탔는데 증명서 검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증명서 검열이 딱 시작됐는데 이 사람은 중국말 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피하고 저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조금 그 사람이 고의적이었나 뭐였나 제가 그때 중국말이 안 돼가지고 난 저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말 못한 게 지금 아직도 그게 미치스예요.
두 번의 북송, 세 번의 탈북.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마침내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그 감옥에서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잡혀가면서 그 감옥 안에 한 뭐 200명, 300명씩 있다나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도 이제 눈치로 뭐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뭐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연락처. 이제 어디 가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탈북하자 해가지고 탈북 루트랑 다 이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해요. 알고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그나마 오랜 기간 고초를 겪는 동안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정보가 쌓였던 건데 전혜정 씨가 브로커를 통해 안내받은 곳은 몽골 사막을 지나는 여정이었습니다.
북한의 국경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가 뭐 몽골 국경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 선택해서 국경을 넘었는데 거기서 뭐 한 3일 동안 이제 뭐 밤낮으로 걸었죠. 밤낮으로.
하염없이 죽을 각오로 걷다 보면 몽골 군대를 만나거나 초소에 이를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혜정 씨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의 겨울 기온은 보통 영하 30도. 겨울이 길다는 그 사막을 걸었던 3일은 지금까지 보냈던 어떤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3일 동안 마이너스 40도에 3일 동안이라도 집이 없어요. 그냥 모래판이에요. 밤낮. 한 번도 쉬면 안 돼요. 거기서는 이제 군대들이 국경 넘겨주면서 쉬지 말라 그래요. 쉬면 얼어 죽는다고. 그리고 저희는 죽을 각오를 다 했으니까 저번 입이 잡혀나가면 죽는 걸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몽골 철조망하고 중국 철조망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철조망을 넘지 말라고 넘겨주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넘겨주는 사람들도 군대들이 넘겨주니까 돈 받고 그 사람들도 그때 오는 며칠 날 국경을 넘었다 하게 되면 책임이 저희 넘겨주던 블로커 손까지 다 탈로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철조망은 넘지 말라고 하고 가다가 쉬지 말라고 하고 왜냐면 그때는 마이너스 40도예요. 39도 40도. 거기에서 벌써 국경에 가니까 넘기도 전에 벌써 선발이 쨍나고 얼어 터지더라고요. 거기서 3일 동안 우리가 밤낮을 걷는데 저희는 이제 살았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발은 꽁꽁 얼고 언 발에서는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발이 한 달 다 얼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몽골에서 이미 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발 디딜 수가 없어서 그 몽골 저희를 수경소를 지키는 군대가 업어서 사우장에 내려오고 2층이니까 2층에서 수경 생활하고 아래층에 이제 샤워동 있는데 사우 목욕실이 있는데 목욕할로도 이제 군대가 업고 내려오고 목욕하면 업고 올라가고 이랬었죠. 거기서는 그 몽골 군대들이 무슨 짐승을 잡아왔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그거 기름으로 저희 발에 발라줬던 생각은 나요. 얼굴이랑 손이랑.
몽골 울란바토르 수용소에서 아픈 발을 싸맨 채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남편이 사망한 후 10년 만에 긴 여정을 뒤로하고 자유의 몸이 된 전혜정 씨.
한국 들어가실 네.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제는 살았다라는 그거고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남조선이다 하게 되면 진짜 막 그 형도 무섭고 식구들도 다 막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 형제 만날 수 없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살았다는 거 하고 같이 두 가지로. 그래서 막 소리가 이제 진정하고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소리 내서 그냥 그 비행기 창문으로 그렇게 막 다 울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 신분 조사를 위해 국정원에 도착한 전혜정 씨의 발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오른발은 다 동상에 걸렸으니까 이제 발은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랬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9만리인데 발을 절단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든 치료를 해달라 사정했습니다.
말도 못했죠.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생활이 참 힘들었죠. 뭐 발 얼어서 뭐 자른다고 하는 상황이면 뭐라고 말을 다 어떻게 하나. 발에서 그냥 진물이 나오고 발이니까 조금만 옆에 그냥 다쳐도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자다가도 막 다 수경소 생활이니까 같은 데서 국정원에 와서까지도 수경소 생활 하나원 생활 6개월도 다 대충 이렇게 같이 조그만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니까 뭐 교육받는 것도 못 받고 운동도 못하고 좀 그때는 너무나도 내가 아무도 없는 이제 한국까지는 왔는데 감사한데 이 발 자른다고 하니까 이제 발 자르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그렇죠.
그러나 기적처럼 발이 나았습니다. 마치 한국에 온 혜정 씨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손톱 발톱 다 새로 그때 이미 손톱 발톱 다 새로 다 6개월 있으니까 저희가 6개월 과정 거기서 있으니까 손톱 발톱이 다 새로 덮고 아 국정원에서는 다 치유는 안 됐지만 세 살이 나와서 자르지는 않았어요. 자르자고 했었어요. 닥터들이 잘라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안 자르고 다 치유가 됐어요.
전혜정 씨는 비로소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 신의주도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는 0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5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5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9도입니다. 원산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3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 내지 1.5m, 동해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3.5, 오후에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후 서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26일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양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제출하면서 라브로프 장관과 미국의 답변에 대해 용의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바 있습니다. 특히 외교 또는 갈등을 추구할 수는 전적으로 러시아, 구체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서면 답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확장 등 자신들의 주요 안보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제 미국에 서면 문서를 보냈지만 미 국무부는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통화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 양자 사이의 문제도 아니며 회원국 한 나라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병역 직결은 러시아 내부 사정에 있는 것으로 그 누구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과 없이 약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의 가족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날 갱신한 여행 경보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벌어지는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러시아의 병력 증강으로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벨라루스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고려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 내 미국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기적 또는 비상시 대응 역량은 벨라루스 정부가 미국 대사관 직원의 숫자에 제한을 가하면서 이미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에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벨라루스가 만일 자국 영토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수단으로 허용할 경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파트너로부터 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경우 벌어질 전례 없는 제재와 다른 경제 조치들에 대해 언급해왔다며 주권국이자 독립국이어야 할 벨라루스가 그런 침공을 지지한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역시 신속하고 결정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서방국들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해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어제 캘리포니아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이 현재 러시아에 집중돼 있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혁신 아이디어와 경제 안보에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특히 연방수사국이 진행 중인 수사 가운데 2천여 건이 미국의 정보기술을 훔치려는 중국의 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경제적 음모가 야기하는 해로움은 그들 기업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기술로 앞서 나가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그들이 앞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우리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의 실패, 해직 등을 야기하는 그런 해로움은 지난 10년간 축적됐다며 미 전역에 걸쳐 그와 같은 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총체적인 산업 분야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자신이 2017년 취임 이후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계속 제기해왔다면서 오늘 밤 이 같은 위협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측은 미국의 이 같은 지적을 줄곧 일축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7월 미국인들이 근거도 없이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사이버 안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군 당국이 지난달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이른 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 장교 한 명을 징계하고 두 명을 보직 해임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